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듣고 배운 십계명 말씀입니다. 워낙 많이 접했기에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많이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하고 우리가 관과하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십계명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명과 결탁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그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이 십계명 말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존재할 수 없기에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또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관계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유익의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1계명으로부터 십계명에 이르는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 드릴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람이 맺는 여러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로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잘못되어지면 그 외의 다른 관계는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예를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구약성경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작은 그림으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갔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일생을 살아가며 맺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관계가 또한 무너지고 잘못되어질 때 어떤 결과들이 각 개인과 그리고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들보다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부자 관계가 있고 또 형제 관계가 있으며 일가 친척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종 관계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부부 관계 등 여러 가지의 관계가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십계명은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또한 바르게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마구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지식을 통해 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첨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국은 만약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땅과 물이 오염되어져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식량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고 맙니다. 첨단 기계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를 전혀 먹여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1차 산업인 농업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 십계명은 보여줍니다.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한 삶 가운데서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 전 영역 속에 아름다운 영육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그 외에 세 가지의 유익이 더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에 기초한 세계관, 인간관을 바르게 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존재, 즉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해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의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그 유익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비결이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녀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또한 이 십계명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면 충분히 배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최선을 다해 우리 삶에 지킬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늘 들어왔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이스라엘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그 외에 9계명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1계명으로 두신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이요 그분만이 경배의 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오직 그분 혼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실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함께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전에 시험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요, 존재 그 자체인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과 또한 이유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성경은 그 다른 신을 가리켜서 100% 귀신들이요, 악령들이며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한 도적질하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계명이 이어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짧게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가지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느냐 하면 신명기 4장에서는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심히 썩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쫓을 목적으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자신들의 소원을 빌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심히 부패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이처럼 섬겨왔고 또한 섬기고 있다면 자신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대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질투, 즉 하나님의 질투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각 높은 고개마다 그리고 각 산 꼭대기마다 모든 푸른 나무라는 나무 아래마다 그리고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마다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분향하고 그것들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질투가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알이 부르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봤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하게만 하였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염증이 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우상을 섬겨도 괜찮은 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도처에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예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꾹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크고 넓은 인내와 긍휼로 그분이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행여나 돌아올까 그 희망을 가지면서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이요 또한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기뻐하며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부모님 당대뿐만 아니라 그 아들 3, 4대까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번 귀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손 3, 4대까지 이어지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좋은 양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구두를 한 클래 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데 여행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은 좋은 식당에서 밥을 한 끼 이렇게 사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하나님 사랑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봅니다. 늘 우리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너무 드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은 거짓 고백입니다. 그 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말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입으로만 우리가 그분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진리인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나의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드러내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당신을 사랑하는 줄 그때서야 그분은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에게 그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곧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부모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작습니까? 아니면 큽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즉 거짓 맹세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 것은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 것은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 것은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말 것은 네가 한 트럭도 그것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인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렇게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서 지나치게 되어지면 악으로 그 말이 쫓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게 되어져 버립니다. 다만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이 말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서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내뱉게 되어지면 그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제7일째는 반드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엿새 동안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제7일째 쉴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고 그리고 제7일째 그분도 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거기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었냐 그러면 그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데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간단했던 그 안식일법이 눈덩이처럼 부칙들이 늘어나서 아주 복잡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안식은커녕 오히려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그 배경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7일째는 쉬라는 것이 원래 안식일을 줄 때의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안식일에 관한 의미가 영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어져 갑니다. 오늘 교회까지 올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단순히 육신의 쉼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든 영혼의 쉼의 영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면 우리 영육이 반드시 다 강건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육신, 자신의 그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12절 후반부를 보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장수합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 천수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까? 아니면 불로초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데 그 방법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내게 그 부모가 짐이 되어진다라고 느껴져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향해 가지 않았다면 여기에 지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온전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요 그분이 장수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고자 애가 탔어요.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은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죽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창조 계획 속에는 불필요한 것은 결코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목적으로 볼 때 창조된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미물의 그 생명 하나까지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명과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육체로 드러나는 행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간음까지 그 영역을 더 넓게 깊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음란의 문제로 굉장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음란한 문화가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올 때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시대에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된 멸망의 원인이 되는 공통점은 음란죄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이 음란 문화가 아주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마트를 가도 음란물이 계산대 옆에 절비하게 늘려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애어른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 둘씩 무뎌진 감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심령이 나중에는 완전히 감각되어져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롯의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간음했던 그 일을 해놓고도 전혀 마음에 가책을 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문화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란한 문화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음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도적질하지 말라. 오늘날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 도적질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훔치는 것입니다. 작게는 물건 하나로부터 시작해 크게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훔치고 빼앗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부당하게 취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도적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이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는 위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정인된 사람이 위정을 하게 되어지면 벌받을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사람이 벌을 받는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억울하게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정으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빚어집니다. 이처럼 위정이 판을 치게 되어지면 세상에 진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진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사랑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불신이 온 사회와 나라를 뒤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잘 살고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세상적인 내 자아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탐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러쳐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삶을 주도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1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 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내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중심으로부터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되어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비 신부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이 자녀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아버지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